목사님, 우리를 작품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습니다. 서울의 강동구 암사동에 가면 흑돼지 무슨 김치찌개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주인 아저씨가 회초리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김치찌개를 작품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때립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 김치찌개 참 맛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서울 가시면 좋겠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김치찌개보다 더 훨씬 훌륭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이렇게 또 집회 한 것도 저에게 큰 축복이었지만,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순수하시고 격이 없고, 또 설교 끝나고 목사님 찬양까지 하신다 그러는데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 겸손한 태도로 성도님 대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성도라면 이 교회 다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 그냥 위로라고 하면 될걸 굳이 헬라어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가끔 헬라어를 써줘야 목사가 무식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 때문이고,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저에게 요즘 가장 필요하고 또 힘이 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아가야 지방, 또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그리스까지 오게 되는 그 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은 이 데메드리오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숨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먼 여정을 거쳐서 이제 그리스 지방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지라. 네, 마케도냐 지방은 지금의 이제 소아시아 건너편이죠. 남유럽 지방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뭐 베레아 이런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그 지역을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서 드디어 그리스 지방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하고,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위로라고도 번역되고, 또 격려, 포옹, 그리고 여기도 권사님 계시죠? 이 권사님,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의 헬라어 표기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exalt, 그러니까 훈계하다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문맥상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훈계하고 꾸중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한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당신들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없겠지만,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라클레시스예요.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집약된 언어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다른 사람을 위로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도 어려웠고 또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지친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는지 모른데 그는 계속해서 이 위로의 여정, 격려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1년 동안 있으면서 어학연수 학생이었는데 1년 동안 있으면서 목사님으로 인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설교의 위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설교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저의 미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런 얼굴에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고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잘 웃고 뭐 그런 얼굴은 아닌데 아마도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웃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것에 위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웃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도님들이 어디선가 나타나기만 해도 저절로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을 정도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웃을 상황 별로 아니었습니다. 뭐 며칠 전에 그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IMF 때라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왔기 때문에 제 아내도 아내대로 힘들고 또 얼마 안 가서 임신도 하고 공부도 뭐 이렇게 막힐 때가 많았고 뭐 모든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웃어야 됐습니다. 성도들을 보고 웃어야 됐고 청년들을 보고 웃어야 됐고 또 제 아내를 보고 웃어야 됐어요. 그런 것이 사실은 사역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학 용어 중에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업상으로 마치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 고객을 향해서 웃어야 되는데 사실 마음은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픈데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리고 밖으로는 항상 웃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생기는 병이래요. 저는 목사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부부싸움 오고 하고 와가지고 설교해야 될 때도 있고 제 아내는 저기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데 저는 성도들 보고 웃으면서 설교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목사님 광고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이 설교가 굳이 필요하겠나 싶었습니다. 성도에게 이렇게 서로 전화하고 또 목사님께 전화하고 위로하고 이것이 문화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나일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또 뭐 때로는 기도해서 막 병이 낫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내 병은 낫지 않고 나는 약함 가운데 계속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는 내가 정말 힘들고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파라클레시스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이것은 누구누구 옆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클래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래시스는요, 이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나에게 얘기를 걸어주고 지지해주고, 이것이 위로입니다. 근데 또 성령님을 얘기할 때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도 이 보혜사 위로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참 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보다 성도님들에게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싶고 또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늘 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 기대만큼 성도님들도 변하지 않고 사역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설교도 늘 죽쓰고 뭐 이럴 때 스스로에게 절망합니다. 근데 내가 좀 더 역량이 더 많았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잘 준비되었으면,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 사역자에게 있어서, 물론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얻는 이 칭찬과 격려도 물론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때론 그것 때문에 중독돼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더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금단 현상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는가가 아니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가, 파라클레토스로 내 옆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는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주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사역을 할 텐데 제가 평생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기도를 하고 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더 기도했습니다. 두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무 음성이 없어서 세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 이 음성이 없어서 그때는 이제 시간도 늦어지고 이제 무릎도 아프고 졸리기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하지? 내가 안 일어난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오늘 또 그렇다고 일어설 수도 없고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다시 올 텐데 내일 다시 오면 하나님 진짜 음성을 들려주세요. 평생을 붙들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숙소로 들어가서 잤어요. 잘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제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라 그런지 일어났는데 아주 잔잔한 개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소리가. 그래서 그것을 한참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물소리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제가 거기서 확인했는데요, 그 기도원 근처에는 개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가만히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거기에는 언어가 있었어요. 그 언어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이것이 물소리처럼 사방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것이 한 30-40분 정도 그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저에게 있어서 평생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음성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나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느껴질 때 그 음성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후서 1장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읽으실 때 한 가지 여러분이 그 기억하시면 좋겠는 거는 이 3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세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여러분 위로가 몇 번 나왔습니까? 좀 다르네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몇 번 나옵니까? 10번 나옵니다. 10번. 성경에서 파라클레시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여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받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그 목적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내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받은 그 위로의 능력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위로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로는 위로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그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고생이야말로 또 생고생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출석하시는 한 여자 선교사님 계십니다. 연세가 한 70대 되셨는데 그분이 2년 전에 아들이 스키를 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저에게 고백하신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야 비로소 제가 선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선교사로 사셨지만 이 고통을 겪어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제는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위로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받은 그 목적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하필이면 날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로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파라클레시스, 위로자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여정,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많겠지만 이 옥시토신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에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장병에 좋고 또 우리 몸의 회복을 돕는 그런 이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언제 분비되냐면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때, 누군가 나를 포옹해 줄 때, 안아줄 때 이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근데 이 옥시토신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몇 배 더 분비되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가 누군가를 격려할 때, 내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그때 이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분비돼. 하나님이 우리 몸에 두신 이 창조의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며 살 수 있도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 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동네에서 산책을 하시는데 한 고목 앞에 이렇게 딱 서셨습니다. 근데 고목을 보니까 이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목회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었니? 사실 목회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미치고 환장할 일도 있고 속 썩을 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모든 직업군 중에요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의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평균 수명이 83세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느 책을 읽다가 거기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을 1,000명 대상으로 34세부터 93세까지 그들에게 설문을 조사하고 또 그들의 건강을 진단했는데,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가정 불안이나 아니면 뭐 어떤 경제 문제나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의 사망률에, 조기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요, 30%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스트레스를 아무리 받아도 남에게 늘 관심을 갖고 남을 케어하는 삶을 산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사망률을 높이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몸에 두신 메커니즘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두란도에서 사역할 텐데, 그 사역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 한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닉 보이치치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이렇게 팔 다리 없이 태어난 분입니다. 이제 그분을 이제 한국 처음으로 이제 초청한 게 이제 저희 단체였어요. 그래서 초청해서 이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더니 이제 저를 딱 보면서 아, 자기를 초대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저보러 기도 제목이 뭐냐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얘기했더니 자기가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닉으로서는 그 농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이 없는데 어떻게 안수를 해주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며칠간 교제를 했어요. 그때 닉이 27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집회했던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팔다리 없이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늘 정말 자기 삶에 원망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느 날 어느 순간 팔다리가 생겨져 있도록 그런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매일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망하고 때로는 자살도 기도한 적이 있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인생의 소망 또 의미를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어느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하나 안고 있더래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부가 자기를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데니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닉처럼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예요. 이런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걱정이 되고 절망스러워서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절망스러운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오래 살지도 못할 것이고 이 아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건강하지도 못할 거고 운동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지금 닉을 보고 있는데 닉은 사실은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뭐 걸어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전 세계를 다니기도 하고 또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내 삶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으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삶이 기적이 되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대요.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지속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그 삶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셨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왔습니다. 그리스에 왔는데 이제 수리아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게 3절 내용이에요. 배를 타지 못하고 그가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통해서 가야 된다. 이거는 뭐냐? 배 타면 사실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또 그 긴 여정을 유대인들,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먼 여정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가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에 있는 기간 동안 뭘 했냐면 바로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위대한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는 서신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기독교의 역사 동안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가 되었던 그 로마서 말씀을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지쳐있고 실망스럽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위로할 힘이 없고 격려할 마음도 없고 오히려 그냥 내가 위로받아야 돼. 어쩌면 자기 연면에 빠져서 지쳐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로하는 일, 격려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멈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로마서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들 때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내 옆에서 나를 부르시며 나를 만지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돼서 나 또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써질 수 있도록, 또 내 삶이 주님의 기적의 역사와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